스가랴 1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칙케 하는 잔이 되게 할지라. 이스라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에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1절만 더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지금 오늘 12장에 이제 다섯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경고는 또 다섯 번째 이상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경고를 보면서 또 다섯 번째 이상을 좀 다시 또 봐야 되죠. 근데 우선 지금 12장에 와갖고 이제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런데 아주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날에 그 단어입니다. 그날. 3절에도 그날에는 그죠? 4절에도 그날에 그죠? 6절 그날에 그다음에 8절도 그날에 그리고 9절에도 그날에 그리고 11절에도 그날에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도 또 그날에 1절부터 그날에 하면서 계속 그 13장 4절에도 그날 이러면서 지금 12장부터 13장 14장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날 그럼 그날이 뭡니까?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죠. 마지막 날. 근데 우리 메시아가 두번 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초림이 그날이고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은 또 예수님 재림 때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그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말들을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미래의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것을 구약적인 용어를 즉 예표 수준에서 말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와서 완전하게 이루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12장 이제 한 절씩 보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제 다섯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우선 그 여호와는 누구예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 다이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루시고 가시죠. 한 군데만 읽고 2절로 넘어가는데 이사야서 40장 12절 13절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12장은 두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에서 9장까지 한 섹션. 2장에서 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세상 세력이, 세상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10절서부터 보면은 그 세우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근데 그 다섯 번째 그 이상이 뭐였어요? 다섯 번째 이상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소에 들어가면은 캔도, 촛불이었죠, 촛대. 근데 촛대도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이 나라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근데 그 메시아만이 아니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내용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면 우선 적군을 물리쳐야 되죠. 그리고 적군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때그 메시아 통하고 그다음에 성령님 통하고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2절서부터 보죠. 우선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공부했지만은 그 공격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뭐 하나님께서 약해서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당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지금 그게 심판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이제 그 적군의 포로들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왜? 그 초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이제 그 신약에 와도 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갖고 지금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죠. 즉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한 사건을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중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뭐 매일 일어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영적 공격입니다. 영적 공격인데 그이두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짐승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걸 공격을 하는데, 근데 한 짐승은 뭐였어요? 세상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이나 이런데 그 왕과 그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지금 뭐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역사가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2016년도에는 뭐 이란이나 뭐 이런데 가면은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런 게뭐 한두 번이었어요. 그게 한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 다른 종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그 세력이 세상 나라들, 세상 왕, 그리고 거짓 선생들과 그 뭐야, 다른 종교가 두 짐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가 이제 죽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삶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부활하시죠. 이기시죠. 세상에서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는 지네가 이기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이 세력이 이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죽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뭐, 이 진리를 이제 얘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죽어갑니다. 거짓 선생도 쳐들어오고, 다른 종교도 쳐들어오고, 나라들도 저렇게 쳐들어와서, 온 세력이 지금 이게 하는 그 내용을 구원 역사에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이 지금 쳐들어와갖고 망하고 불려가지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굳건히.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잠시 이루어지죠.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보면은 잠시 이루어지고 또그 나라가 둘로 나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데 결국 또 망하죠. 근데 구약 끝날 때까지 나라가 회복이 안 됩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1940몇 년도에 이스라엘이 또 회복됐다고 또, 막, 그건 아니죠. 끝까지 회복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지금 스가랴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치러 모여듭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끝에는 그 적을 다 물리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키시고 이 적군은 물리치시지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고 포로하는 거 이런 거를 놔두시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이 없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놔두시는데 왜?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는 항상 불완전하고 세상적이고 잠시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 모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적으로 세워졌는데 영적으로 누가 우리를 지금 다치게 합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다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지금도 다칠 수 있죠. 죽일 수 있잖아요. 이란 같은 데 가서 잘못 예수님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 받아서 뭐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영원히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제 아무도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아무도 쳐들어와서 정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사사들을 통해서 또 이기시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기시고 그러니까 재현이 되는 거죠. 구원 역사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실 거를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게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스토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조금 이 각도에서 보여줬으면 다른 사건을 통해서는 좀 더 다른 각도를 보여주시고 해서 이 모든 사건을 공부하면은 그 전체가 이렇게 보이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써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이거예요. 우선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온 땅에 큰 46장인데 제가 7장을 읽고 있습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즉 마틴 루터는 이 시편 중심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가 그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이죠. 우리가 그 피난처 성에 가서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 지금 세상 세력이 하나님을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는데 이런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죠. 48장 8절 보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을 경고케 하시리로다. 이사야서 17장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전 열방들이, 세상 나라들이 소동을 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쳐들어오는 거죠. 물이 막 큰 파도가 몰려오듯이 지금 오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그래갖고 다 물리치시는. 계속 이런 내용이 구약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이것도 이제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 이제 구약 버전이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읽고 우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구약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장인데 거기 다 읽지는 않고 아,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1절서부터 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기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 우리 항상 북쪽 지금 얘기하죠.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14절 인자의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엄청난 백성들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그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쳐들어오게끔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끌고 온다 이게요. 아가리에다가 창을 이렇게 걸어갖고 끌어내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왜? 심판하시려고. 심판을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쳐들어오게 하고 다 물리치시죠. 그렇게 하여 이제 다 물리치시고 그 에스겔서 39장에 가서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게 승리의 잔치를 합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들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다 물리치고는 잔치를 합니다. 참 근데 그 잔치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그냥 피스트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offensive하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은 야 무슨 뭐 피를 먹고 offensive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이게 다 제사 모습이에요. 그 제사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 뭐야 죽어야 되는 왜 죽어야 왜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구약식으로는 진짜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서부터 읽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는 그 부분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너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제 가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나가서 이기고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서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원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이 아까 에스겔서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죠. 새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한번 보여지죠.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서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고 7절부터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이 끝난다는 거는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죠.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때 즉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배경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7절에서부터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아까 에스겔서에도 곡과 마곡인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즉 이제 구약적인 용어죠. 사랑하시는 성, 우리 예루살렘, 교회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까 그 저희 뭐야 이런 걸 보시면서 아 19장에 나오던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저희 뭐야 여러분은 그래서 이거를 19장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20장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19장 사건이나 20장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면에서 16장에도 이제 아마겟돈 그 사건인데 똑같은 왜? 아니 이게 무슨 저 중국 영화 옛날에 보면 말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게 막뭐 수십 명하고 싸워갖고 다 쓰러지잖아요. 다 죽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 다음 장면에 또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럼 또 맞아. 그럼 또 죽어. 그럼 또 다음 장면에 또, 그 사람들의 엑스트라를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냥 같은 엑스트라가 또 나오는데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같은, 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 보면은, 19장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거짓 선지자하고 그 짐승이 잡혀갖고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부 분모는 못에 던져주는데, 그죠? 19장 20절 보시면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또 살아나와요? 그래갖고 또 던져져, 10절에, 20장 10절에. 거짓 선지자, 마귀, 유황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셋의 밤낮토록. 왜냐하면 아까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지금 한 전쟁이잖아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이 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한 전쟁인데 그 요소가 1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와요. 20장에는 곡과 마곡이라는 게 나오고 19장에는 새들이 와갖고 잔치하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에는 모여서 아마겟돈. 근데 그 세 가지 요소가 38장, 39장 한 사건에 다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같은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배경이 뭐예요? 지금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구약에서 약속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데 항상 두 단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아이디어를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두 번 온다, 이게 상상을 못 했어요. 근데 보니까 두 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첫 번에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는 벌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 밤에, 그 다락방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할 때 잡히잖아요. 그때 세상 왕의 그 부하들이 그 예수님, 참 예수님을 둘러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당하는 전체적인 그 역사가 예수님 혼자서 당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잡아서 죽이는데 결국 부활하시죠. 이기시는 거죠. 근데 그 이기시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생각을 해내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데. 마찬가지에 그 역사가 또 재현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지금 공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세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지금 세상 가는 걸 보세요. 미국만 봐도 이제 진리가 아무데나 가서 얘기 못합니다. 뭐 동성연애가 죄다 이런 소리 잘못하면요. 이제 끼지도 못합니다, 이제. 왜 이 공격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저 이란 같이 그런 나라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 얘기하면 이제 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세상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진리를 말을 못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교회가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죽는다 그러는 게 뭐 여러분 육체적으로 뭐 칼로 찔려서 죽는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죽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말하는 걸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진역에 안 갔다고 해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안 죽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진리가 안 나와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전체를 이렇게 꽉 잡아갖고 제너럴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잘하는 교회도 많죠. 지금 이런 말을 또 해야 되나 봐요. 그냥 그 정도 말하면 그렇게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러면 제대로 하는 교회가 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소리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수준에서 제너럴하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그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진리 때문에 내가 순교하겠다 이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아니 저 퓨리탄 시대만 해도 영국에서 그 여기 미국으로 도망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잘못 진리 얘기했다 죽으니까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순교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진리 때문에 죽겠다. 젊은 애들이 그러고 나서는 거 봤습니까, 요즘? 이상해져요. 지금 참 세상이 이상해져요. 일반은혜 수준에서도 이상해져요. 옛날엔 그래도 젊은 놈들이 일반은혜 수준에서도 정의를 찾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돈밖에 몰라, 이게 젊은 애들도 이제. 아, 진짜, 빨리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데, 좀 제발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몰라, 여러분은 더 이 핍박이 심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고, 다음 세대. 점점 세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크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들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역사에서 보면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70년도 AD죠. 70년 AD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로마군의 그 디도라는 그 로마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70년 AD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먼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즉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 사건보다 더 뒤에 있는 사건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때도 이제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까지 여기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항상 이걸 이해하세요. 성경 어느 부분이라도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신기해요. 이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 간에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진 후에 말을 하는 거죠.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 간에 이 성경이 그 사람에게 항상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70 AD에만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그 구절은 저희하고 지금 70 AD 뒤에 사는 저희들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그 부분의 성경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여러분과 관계 있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건데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나 이런 거 하면은 구약은 우리와 관계없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70 AD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 구절은 그것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다. 그래서 그냥 성경 이 부분이 우리랑 관계없고 저 부분이 우리랑 관계없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지금 우리와 관계가 없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죠. 이거는 그냥 그 70년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마지막 심판의 얘기도 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면은 마지막에 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걸 말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시대 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여기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니라. 즉,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근데 이거를 또 70 AD에다 갖다 붙이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사탄이 옥에서 이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이전 세상 세력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갖고, 하나님 나라를 칠 때, 그래갖고, 그 치려고 이제 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즉, 옥에서 탈출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이 기간이 얼마냐. 여기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게. 왜? 택하신 백성들, 그때 살고 있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간을 짧게 잡았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짧은 건지, 뭐 며칠인지, 뭐몇 달인지, 뭐.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제 666이라는 이제 인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기독교를 박살을 내려고 힘을 모으는 때 아닙니까? 666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도 지금 벌써 그게 그자가 태어났는지, 앞으로 뭐몇년 후에 올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로 인간이 태어나듯이 이 사탄도 666이 인간으로 이제 어떤 이제 사용을 당하는 인간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뭐 그게 이제 뭐 히틀러라 그랬고 뭐 하다못해 오바마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 그러나 이때까지 누구라고 말한 거는 다 틀렸죠.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뭐 누가 있을지, 이제 벌써 태어났는지, 지금 애로, 요만한 애로 자라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분명히 하는 거는 전 세계를 잡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을까? 제가 보기엔 돈인 것 같은데. 즉, 이제 점점 경제가 나빠지고 나빠지고 하는데 어떤 놈이 나와갖고 전 세계를 한번 일으켜주고는. 그럼 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봐서요, 전부. 투표하는 모습이 다돈 아니에요. 공고를 준다니까 다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놈이 이제 나와갖고 딱전 세계를 잡고, 그래서 은행이랑 은행도 지금 다 이렇게 자꾸 여러 개가 아니라 이제 자꾸 합쳐지고, 자꾸 합쳐지고. 이래야 그 666이 돈을 만질 때도 얼마나 쉽겠어요. 누구냐고요? 근데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때 되면 알겠죠. 이제, 뭐가 보이겠죠? 그죠? 우리 눈에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 한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8년 전에 됐을 때 대단했잖아요. 전 세계를 다 잡는 것 같이. 근데 뭐, 아니었지.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스가랴 2절서부터 조금 봅니다.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칙케 하는 잔이 되게 할지니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혼칙해 하는 자니라.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로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이라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는 날과 같으리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으스상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의 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수와 털을 모지게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림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극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예요? 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 즉 잔이 여기 십자가죠.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이 잔을 그렇게 표현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잔을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시편 75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라.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그의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혼칙해 하는 잔이 된다. 즉 이스라엘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즉 이스라엘이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 나라들에게. 즉 어떻게 그 나라들과 전쟁해서 이김으로 그 나라들을 멸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런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는데 또 이스라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잔을 마십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물리쳐서 지금 그 나라들 다 심판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 죄 때문에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십니다. 우리들 죄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잔을 마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51장 쭉 내려가셔서 22절을 보면은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고케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예요? 이제 그 잔을 거두신다.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이 잔을 마시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잔을 마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더 이상 심판의 잔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잔. 이저 시편 116편 13절에는 구원의 잔이라. 언약의 잔, 축복의 잔. 그래서 성만찬할 때마다 잔을 드릴 때는 이제 심판의 잔이 아니죠. 그러나 보세요. 그 잔이 뭘 지금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심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잔을 받아 마실 때는 축복의 잔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스가랴에서도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에워싼다. 여기 이제 에워싼다는 말이 2절에 나오고 3절. 3절부터 5절까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당한다 이 말이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라. 다 쳐들어오는데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대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적을 멸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런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서 계속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영광이에요. 6절서부터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즉,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는 이제 영광을 두시는데. 근데 여기 유다 두목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이거는 그 유다 두목들이, 즉, 하나님 나라의 대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자들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자도 되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약한 자, 아주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고, 다윗의 족속은 아예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다섯 번째 이상에서 그 등대 모습을 배울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또 교회의 모습이었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3장, 그 2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 어느 정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날에, 이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모습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 그 강함이 어느 정도가 되냐고 우리가 아주 아주 약한 사람도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가도 피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 같이, 즉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그래서 구약의 시편 82편 6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뭐야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구약에 봐라. 다윗의 얘기한 걸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같다고 그랬는데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갖고 문제 있느냐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저 시계가 한 번에 끝날려니까 참 힘드네요. 예, 네, 어쨌든 10절 그러면 이제 10절서부터 빨리빨리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세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같이 되고 지금 아주 영광이 꽉 찬다 이제 이 내용을 뭐 빨리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메시아를 통해.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 찌른 바 그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그래서 메시아가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메시아가 지금 그 찌름을 당하고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메시아와 또 누가 사용이 돼요? 성령님. 먼저 10절에 심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즉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데 근데 먼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 즉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이 부어지고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듯이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는 성령님의 잉태됐다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뭐야 새롭게 거듭납니까? 이게 새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거듭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즉 예수님의 삶 그대로가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인데 그렇게 성령님을 부어주는데 여기서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 즉 그 십자가를 보고는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찌름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하여 3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예수님이에요. 여기 지금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이 말은 요한이 그렇게 풀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령님께서 회개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금방 끝내줄게. 요한복음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쵸?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못이 어디에 찔리는 거예요? 손과 발. 그쵸? 수족, 십자가죠. 근데 그를 바라보고 민수기 21장에서도 불뱀한테 물렸을 때 그 불뱀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의 고난으로 이루어지고 천국 시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지금 하나님 적군이 다 물리침을 받는데 저희는 왜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요시아 왕이 이제 죽어서 애통하는 그런 내용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 끝은 그 요시아 왕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죠. 근데 그가 좋은 왕이었는데 죽어서 이제 막 애통을 하는데 지금 그 이 스가랴는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회개하는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2절 12장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니라. 애통을 하는데 이렇게 다 따로 한다. 근데 이 온 땅이라 그러는데 다윗하고 나단은 왕을 대표하는 거죠. 나단은 그 저희 뭐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나단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이 나단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나단, 나단은 그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지금 예, 왕들이 다 지금 애통하고 레위와 시므이 이건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레위의 그 손자가 시므이입니다. 제사장이 가족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왕들도 다 지금 애통하고 즉 회개한다 이 말이죠.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다 회개한다.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회개를 한다. 그렇게 이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하나님 나라는 이제 회개하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보여주고 있는데 뭐예요, 결국? 회개하는 백성들로. 그러나 메시아로 지금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끝을 냅니다, 이제. 13장 1절을 읽었는데,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여기 셈이 이름이 여기 나오네. 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죠. 이 셈에 씻기는 법.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셈.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사도행전 5장만 읽고 끝을 내죠.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구약서부터 약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다섯 번째 이상도 마찬가지였죠. 그 등대가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항상 뭐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가랴 지금 12장을 읽으면서 아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구나. 그러니까 한가 하나씩 보면은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 뭐 잘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갖고 성경 읽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우리의 그 왕국의 현실이 어떻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에게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이런 모든 엄청난 복음의 내용들, 저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